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 주시어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나무에 매달린 과실이 점점 익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예수 그리스도로 익어가길 바라며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산성이요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지난날도 세상 속에 살며 여러가지 핍박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위태로웠지만 그것들로 인해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내 주변 환경을 둘러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기준에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멋대로 내 힘과 능력을 믿고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좋은 때나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마음밭에 뿌리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밭에 잘 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아갈 때에 많은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 증거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오며 각 사람에게 좋은 것을 늘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왕국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의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밑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예레미야 38장은 앞선 37장과 그 내용면에서 비슷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하여 일부 백성들을 잡아가고 시드기야를 유다의 왕으로 세웠을 때에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 속에서 잘못된 것들을 뽑고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는 일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현실 정치와 종교에 대한 신랄한 비판자로 예레미야를 부르셨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세우며 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잘못 세워진 것들을 허물고 그 자리에 새 언약을 세우고 심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소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지만 너희를 둘러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라고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을 계속하시겠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지키고 살아야 하는데 약속을 어기고 배신하고 변절하고 살아가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동일한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그냥 살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시지만 억지로 그 일을 하지 않으시는 것은 인간의 책임과 자유의지 관계를 인정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참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과 선지자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깨닫고 돌아왔을 때에 너른 품으로 맞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기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하는 말 중에 어떤 말을 제일 자주 많이 하십니까? 가정 상황에 따라 여러 말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동일하게 자주 반복해서 말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말을 안 듣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여보 담배 좀 끊으세요, 술 좀 끊으세요. 끊었다면 말하지 않았을 건데 아직 끊지 않았으니까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겠죠. 건강이 안 좋아서 먹는 것을 줄이고 운동을 해야 하는데 계속해서 운동해라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아직까지 내가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 차조심해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같이 중요한 당부의 말도 반복해서 하는 것이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자주 반복해서 듣는 말들은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듣는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유다에 선포했습니다. 이 성에 살면 죽고 바벨론에 항복하면 산다. 벌써 몇 대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벨론에 의해 왕으로 세움받은 시드기야 왕과 그 신하들이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냐의 손자 이리야가 누명을 씌워 고관들에게 끌고 가고 그 이야기를 들은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때려서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습니다. 나중에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다른 메시지가 있는가 하여 그를 찾았지만 예레미야는 이전과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자신의 무고함을 밝힌 예레미야를 웅덩이에서 건져내어 감옥의 뜰에 두고 매일 떡 한 개씩을 주어 목숨을 연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8장의 배경은 바로 이 예레미야가 비록 감옥이지만 그 뜰에 있을 때입니다. 요나단의 집 웅덩이에 갇혀있던 때를 생각하면 감옥들에 있는 지금은 부족했겠지만 매일 떡 한 개는 나오고 무엇보다 생명이 보장되는 감옥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한결같은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듣고 행동에 옮긴 사람들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의 각기 다른 반응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어떻게 반응했던가 되돌아보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 1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고관들이 이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맞단의 아들 스바데아와 바수울의 아들 그다레아와 셀레미아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4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아멘. 누구누구의 아들 어느 집 자제라는 것은 그때 사람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유력한 집안의 자제 고관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불쾌했습니다. 애굽을 의지해서 바벨론을 물리쳤다고 생각한 그들에게 계속해서 바벨론에 항복하고 항복하지 않고 버티다가는 너희는 다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의 말은 기존 질서를 뽑고 허물려는 시도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뽑고 허물라고 하신 것은 그에 앞서 누군가가 힘쓰고 애써서 세워놓은 수고의 결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거기에는 그 나름의 정당성이 있고 역사가 깃들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외친 개혁의 선포는 정통성과 기득권이라는 완고한 벽에 가로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경험과 추억은 특권이 되었고 권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뒤로하고 자아도취에 빠져 있었습니다. 약속의 백성인 자기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교만이 그들의 눈을 가리우고 마음을 가리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고관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를 죽여야 한다고 아뢰었습니다. 말은 아뢰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묵시적 청탁에 가까웠습니다. 그 죄목은 평안을 구하지 않고 재난을 구한 것과 군사들과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한다, 다시 말해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평안을 구하지 않고 재난을 구하는 것입니까? 자신들을 쳐들어온 바벨론에 항복하면 산다는 말이 하나님의 관점, 언약에 근거한 관점으로 보면 이 말씀은 살리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자신들의 죄를 고려하지 않고 자기 상태를 고려하지 않으니까 그 말이 듣기 힘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잘못을 했을 때에 그 잘못을 지적하고 계속해서 고쳐나갈 것을 반복적으로 말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듣습니까? 잔소리로 듣기 십상입니다. 때론 회초리를 들어야 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당장은 재앙처럼 느껴지겠지만 나중을 생각할 때에는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영화 친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보면 조직의 보스가 자신이 어렸을 적에 며칠 동안 가출을 했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아무도 그걸 뭐라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면서 그때 내가 삼촌이라고 부르던 사람들 중에 한 명만 날 두들겨 패줬어도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진 않을 텐데 라고 중얼거리는 장면은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오히려 재앙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재앙처럼 들리겠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미래와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곪은 종기는 고름을 짜내고 피를 짜내고 도려내야 하는 아픔이 있지만 그래야 그곳에 새살이 나고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행하는 잘못에 대해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는 징계가 있어야 새로운 마음으로 심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평안과 샬롬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평안의 말만 듣길 원하면 하나냐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신다는 것은 아직까지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과 관심이 있다는 것이고 너희를 살려내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장에 보면 너희를 향한 생각이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다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메시지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자기의 상태를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메시지도 그 사람과는 아무 상관없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자기 상태를 돌아보지 못한 고관들의 반응은 말씀을 거부하여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고관들의 요청을 들은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말을 들을까 고관들의 말을 들을까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린 결론은 5절의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시드기야는 고관들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자신은 백성들이 세운 왕이 아니다 보니 실세를 잡고 있는 고관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무책임하게 발을 빼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잡아 구덩이에 던집니다. 그리고 이후에 시드기야는 왕궁 내시 에벤멜렉의 말을 듣고 예레미야를 살려주었습니다. 시드기야는 구덩이에서 살아 돌아온 예레미야를 조용히 불러서 묻습니다. 이전에도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냐고 물었던 시드기야는 또 물어보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내가 말하면 죽이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말해줄 수 있지만 어차피 듣지 않으실 거잖아요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게. 너 죽이지도 않고 너 노리는 사람들에게도 넘기지 않을 테니까 숨기지 말고 말해봐봐. 그러는 것입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마치 녹음되었던 것을 다시 틀어주듯 바벨론에 항복해라 아니면 성이 불타고 망할 것이라고 또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다른 것을 기대했던 시드기야는 얼마나 맥이 빠졌을까요? 시드기야는 또 핑계를 댑니다. 이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벨론에 항복하면 이미 바벨론에 항복하고 잡혀가 있는 유다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조롱하겠어 하며 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사시는데 오히려 항복하지 않고 버티면 사람들이 오히려 조롱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시드기야는 또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고관들이 이 사실을 알까봐 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입단속을 시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혹시 고관들이 물으면 네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러 온 거라고 말해라. 그래야 네가 살아. 라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초읽기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까 말까 하는 이와 같이 우유부단한 시드기야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레미야를 살리기도 그렇고 죽이기도 그렇고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시드기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이미 정해놓고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시드기야. 내 뜻에 하나님이 맞춰주시길 원하는 시드기야와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눈치, 세상의 눈치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또 믿음의 사람은 현실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현실을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면 조롱당하고 죽을 것 같지만 말씀에 순종할 때에 살아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은 에벤멜렉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왕국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의 왕이 베냐민 물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아멘. 왕궁 내시 에벤멜렉은 구스 사람으로 예레미야와 아무 상관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안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예레미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었던 에벤멜렉은 그가 참 선지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결단하고 시드기야 왕에게 나아가서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한 모든 행동은 악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그냥 두면 굶어 죽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에벤멜렉은 다른 동기로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유익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말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를 살려야겠다는 생각 하나로 자기의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38장의 말씀이 유다가 망하기 전 유다와 시드기야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마지막 멸망 전에 시드기야는 에벤멜렉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했어야 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머뭇거리다가 결국 최악의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 가지 핑계로 차일 피일 미루며 순종하지 않는 모습은 마치 침몰하는 배에 타서 우물쭈물하는 시드기야와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영원한 심판과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생명과 사망의 길이 놓여있는 우리에게 에벤멜렉의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이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안위와 명예를 신경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우리에게 지금 내 귀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와 나라가 살아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해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에 주님만을 의지하지 못하고 말씀의 순종으로 결단하지 못한 우유부단한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제 나의 안위와 명예 따윈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에 머뭇거리고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교회와 담임 목사님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사우스빌이 집중하여 기도하는 목요일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나인앤나인 기도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은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넣은 고관들처럼 부정과 불의로 우리를 구덩이에 던지려고 합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여있는 저희들이 시드기야와 같이 사람과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는 순종의 모습을 통해 은혜받고 구원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성영락교회 모든 성도가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결정하고 순종하는 것으로 인하여 저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 위에 능력으로 주님의 뜻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형제 자매들 있습니다. 특별히 환우들과 유가족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바라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면 주님의 뜻 가운데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잊지 않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거짓과 분열의 영이 사라지게 하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이름만이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불의와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말씀하실 때에 우물쭈물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여 순종으로 단호히 결단하고 나아가는 나성영락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